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의 RJ 희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별인 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몰디브의 수도섬 말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인 말레는 몰디브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0만 명이 살고 있는 몰디브의 유일한 도시 섬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환상의 섬이라고까지 불리는 이곳이 앞으로 50년 이내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해수면은 연평균 3.2mm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가 2.5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기는 비단 몰디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투발루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섬나라 남태평양 피지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해발이 4m인 투발루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미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수도인 푸나푸티는 이미 오래전 침수되어 수도를 옮긴 상태이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2001년에 국토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투발루는 이웃 국민들에게 이민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지만, 호주와 피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민을 허락한 뉴질랜드 역시 40세 이하로 2002년 7월부터 75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뉴질랜드의 직장을 가진 사람만을 이민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발루 주민들은 인류 최초로 환경 난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여 나라까지 잃게 되는 사태의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오프닝곡 들으시고 역사 채널 출발합니다. 앞에서 말레나 투발루의 섬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인간의 환경 오염 때문이라는 과학자들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지구는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6억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탄생과 사멸을 거듭해왔으며 새로운 땅이 생겨나기도 하고 존재하던 땅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만 년간 지구의 기온은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온의 안정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동치듯 변화를 거듭하던 기온이 안정되면서부터 인류는 문명을 건설했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이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기후 시스템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급격한 기상이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열이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이산탄소, 메탄, 수증기, 질소, 산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이산화탄소, 메탄 등을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현상으로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이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0.6도 상승했습니다. 무려 만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구 온난화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난화 현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부터입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을 1896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아레니우스의 발표는 획기적이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환경 문제에 대해 염려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과학자들은 1만 년전 빙하시대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최초로 경고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영국의 전기기관 기술자이던 가이 스튜어트 캘린더였습니다. 아마추어 기상관이기도 했던 캘린더는 1938년 영국 기상학회에서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과학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후 온난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지구의 환경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한 인류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에서 장마예보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조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확신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기후가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란 하루하루 변화하는 날씨를 오랜 시간 동안 평균 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기상 기구에 따르면 기후는 30년 동안의 온도와 강수량 등 여러 기상 현상을 측정해 평균한 것입니다. 현재 기후의 기준은 1961년에서 1990년 사이의 평균 값입니다. 따라서 기후란 평균적인 기상현상뿐 아니라 불볕 더위나 가뭄처럼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모든 기상현상을 포함합니다. 어느 해에 갑자기 더웠다거나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다 해서 금세 기후가 변화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짐을 통해 기후가 변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기후 변화를 종합해야 하니까요.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집단은 IPCC라는 조직입니다. IPCC는 세계 기상 기구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이 1998년에 세운 조직으로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어떠한 위험을 끼치는지를 평가합니다. 2,500명이 되는 과학자들이 이 조직에 몸을 담고 기후 변화를 평가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기후 변화를 비판했던 과학자들 가운데도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들이는 이들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IPCC는 1990년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해 보고했는데, 2007년의 4차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가 명백하다라는 확신에 찬 표현을 썼습니다. 이밖에 현재 대기의 온도와 바닷물의 온도, 해수면 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지구 온난화의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IPCC의 4차 보고서는 그해 가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IPCC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기후 변화를 평가하는 최고의 집단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한 결과를 통해 기후 변화가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인간의 행동이 지구의 기후 변화까지 일으킬 만한 영향력은 없으며, 지구의 온난화는 주기적인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라는 의견입니다. 1983년 덴마크의 단스고르와 스위스의 웨슈그는 세계 최초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그린란드 빙판의 두 지점에서 시추한 빙하 코드를 분석해서 25만 년의 기후 역사를 보여주는 빙판의 층들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1984년 단스그로와 외슈그가 쓴 보고서 그린란드의 빙하 코드가 밝히는 북대서양의 기후 변동은 기후 변동과 태양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후 잇따른 연구는 기후 변동 주기가 단스그로와 외슈그가 처음 계산했던 2550년 주기보다 짧은 1500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미래의 기후를 예측할 때 지구의 공전 궤도 타원율이 10만 년을 주기로 달라지는 것과 자전축의 기울기가 4만 천 년을 주기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세차 운동으로 이 자전축이 2만 3천 년을 주기로 요동된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1500년을 주기로 태양 활동의 강도가 바뀐다는 사실 모두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500년 주기의 변동이 간빙기 동안의 지구 기후 변화를 가장 많이 지배하는 요소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환경 보호 단체와 같은 집단이 의도적으로 음모를 꾸며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 보호 단체들이 실제보다 가장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을 넘어선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과학적인 자료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더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과 관련된 글을 쓰는 기자나 학자가 사람들이 자신의 글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구 온난화를 크게 다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의 주장보다 조금 더 이목을 끄는 주장은 많은 유명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60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기후 변화를 신뢰할 수 없다고 캐나다의 수상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합의한 교토 의정서의 내용을 다 지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편지에는 아직 기후 변화에 대해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교토 의정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온실 기체 때문이니 세계 각국별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종류의 온실 기체를 줄이자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세계 17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의논한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수상에게 편지를 보낸 60명의 과학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 돈을 받고 지구 온난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60명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사실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구는 부단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구의 환경 역시 오랫동안 잠잠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먼 옛날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오늘날보다 높고 남극이 지상 낙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고 적도까지도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문명을 꽃피워 왔던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큰 변화가 없는 비교적 일정한 기후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정하다고 믿어왔던 기후는 어쨌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탓이 아니고 기후 변화의 주범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온난화인지 자연적인 온난화인지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를 실험실에 가져다 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구 온난화 실험은 오직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실제 상황뿐입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미래의 온난화에 대한 해답을 필요로 하고, 과학은 그 해답의 일부라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연구 가운데 현재의 온난화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란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그것이 존재한다는 가정, 즉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위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 나오미 오레스케스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논문 928편 가운데 최근의 지구 온난화가 인간 탓이라는 과학계의 여론을 논박한 논문은 단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논박하는 논문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928편의 논문 가운데 현재 지구 온난화가 자연적인 원인에 기이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논문은 단한 편도 없습니다. 우리는 관찰에 의해 지구 온난화의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적인 원인을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고 추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 적이 없으며 19세기부터 온도가 상승하는 통계는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 중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1989년 기상위성과 기술사업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의 고위급에서 일했던 프레드 싱어였습니다. 그는 보수재단이 후원하는 환경정책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싱어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기후학자들이 도시 열섬 효과, 즉 도시가 그 주변의 시골보다 따뜻하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기후학자들이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의 온도를 측정하여 지구온난화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계산 시에 고려했고, 사람이 살지 않은 해양이나 북극 지방의 황무지에서도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와 편집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혹독한 가뭄에 대한 비참한 예측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 온난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취재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기후 과학을 대등하면서 정반대인 두 팀간의 논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찬성하는 과학자를 반대하는 과학자와 1대1로 겨루게 하여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일부 언변 좋은 회의론자들이 계속해서 인용되었고, 그 중에는 중요한 과학 연구를 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잡지와 보도 자료들을 보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합의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란 어렵습니다. 그 합의된 견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는 1990년 IPCC의 조심스러운 결론을 말합니다. IPCC의 주장에 관해서도 IPCC가 1300년에서 1850년 사이 세계 평균 기온이 2도에서 4도 정도 강하게 떨어졌다는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500년 동안에 걸쳐 나타났던 기후 순환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난화로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들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수위가 올라가서 도시들과 농경지들이 범람할 것이고 섬들은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산호초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면 높이는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해수면 높이는 충적세 기후 최적기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지난 5000년 동안 상승률은 세기당 약 7인치 정도였다. 1920년과 1940년 사이에 강한 온난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높이가 단지 6인치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가 온난해질 때는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하고 빙하가 녹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나 더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수분을 정발해서 그중에 일부는 그린란드에 다시 눈이나 얼음으로 내리고 남극의 빙각에 얼음을 보태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21세기에 해수면의 상승이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쩌면 앞으로 7천년 후면 남극의 서쪽을 덮고 있는 빙판이 녹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것은 전체 빙판의 아주 일부일 뿐 아니라 그전 인간들은 또 다른 빙하기를 맞게 될 것이 거의 명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다음 세기 안에 수백만 이상의 야생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과거 오랜 기간의 기후 관련 자료들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자주 있었으므로 종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지구 온난화에 적응할 것이란 것을 알수 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들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있었던 온난화와 한랭화를 최소한 5600년 정도 겪으면서 살아남은 것이다. 아마도 지구온난화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일 것이다. 사실 이 다양화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0.8도 더 상승하면 수천 종의 생물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의 기온은 8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나타났던 충적세 기후 최적기 동안에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온도 상승에 의해 멸종했다고 알려진 종들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곡식들이 자라기에는 땅이 너무 뜨거워서 더 많은 기근이 생길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17세기 이후 세계 식량 생산량을 결정 지은 것은 기후가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농업화 과정이었다. 사실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열대 지역에서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부 평야 지대는 사실 더 더워질 것이고, 때문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열대에 위치한 국가들이 최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거나 시베리아로부터 생산된 더 많은 식량을 인도나 나이지리아에서 농사 외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기근도 인간들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지 기후 탓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악화가 늘어나고 강도도 더 강해질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50년의 온난화 기간 동안 태풍, 폭설, 저기압성 강우, 토네이도 또는 그 외의 여러 종류의 폭풍들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일인데 폭풍 등은 적도와 극지역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유발되고 온실 효과에 의한 온난화는 적도 지역보다는 극지역의 기온을 훨씬 더 많이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난화는 이 온도 차이를 줄임으로써 폭풍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말이 되는 것이다. 역사와 고생물학을 통해 인간들이 한랭기 동안보다 온난기 동안 좋고 쾌적한 날씨를 더 많이 누렸음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구온난화가 갑작스러운 지구 한랭화를 초래할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상승한 온도 때문에 얼음들이 녹아서 거대한 해류가 적도로부터 거구로 열을 수송하는 해류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걸프 해류는 사라질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은 얼음으로 뒤덮일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캐나다와 시베리아 빙판을 덮고 있던 현재보다 수십 조톤 이상 많은 양의 얼음이 온난화로 녹았었다. 기후 모델들은 현재 지구상에는 그렇게 충분한 양의 얼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현대 온난기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열과 곤충들, 그리고 질병들 때문에 인간의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더운 날씨보다 영하 이하의 추운 날씨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현대 온난기 동안에는 영하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말라리아와 항열 등의 질병 역시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조치들로 발병률을 많이 줄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온난화 때문에 산호초들이 멸종할 것이다에 대해서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 때 산호초와 공생하는 조류들이 사라짐에 따라 색이 바랜다. 그러나 이들 산호초들은 기온이 하강할 때 역시 색이 바랜다. 이것은 산호와 공생하는 조류들은 현재의 온도에 가장 잘 적응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수 온도가 상승할 때는 찬물에 적응력이 강한 조류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더운 물에 알맞은 조류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 산호초들이 수백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지구 온난화의 개념은 지구의 기후가 대기와 해수, 그리고 이들 사이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 생물권과 묶여 있다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내포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기후 변화는 다음에 올 대빙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42만 년 동안 네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고, 이를 성캄브리아 말기, 페른기, 제4기 등이라 하는데, 지금의 시기는 지질 시대의 제4기, 홍적세에 해당됩니다. 여전히 수천 년 이상 멀리 있긴 하지만, 대빙하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도는 평균 15도로 떨어지고,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온도가 현재보다 40도 이상 떨어지게 되니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가 거대한 빙판으로 뒤덮이게 되어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인간들의 거주 지역들도 적도 가까이로 옮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가나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얼지 않고 남아있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면적의 농경지를 이용해서 8, 90억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고, 야생종들이 과거의 추운 기후에서도 생존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하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에 속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들은 과거 어떤 온난기 동안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어쩌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로 바뀌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냐고 반문합니다. 온난화의 분명한 원인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며 그것은 개인의 몫이 아닐지 모릅니다. 과학자들과 정부, 국제 간의 전 세계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 인류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2350년경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세계 최초의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사르곤이란 제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여 아카드라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아카드 제국은 나라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를 따라 우편물이 정기적으로 오고 가도록 했으며 땅 구석구석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을 두고도 아카드 제국은 오랫동안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150여 년의 짧은 역사를 남기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왜 갑자기 멸망했는지 오랫동안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아카드 제국이 멸망한 것은 아카드 제국의 4대 왕인 나람신이 그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람신은 아카드 제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서 제국을 세운 사르곤 왕의 손자였습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 땅에서 일어난 반란을 잠재우고 건방의 부족과 전쟁을 벌여 아카드 제국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우주의 왕 또는 내 땅의 왕이라 칭하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람신의 모습에 신이 크게 노해 아카드 제국에 저주가 내렸다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멸망한 진짜 원인을 찾던 중 1993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 토양과학자로 이루어진 미국과 프랑스 공동연구팀이 아카드 제국의 멸망이 가뭄 때문이라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아카드 제국의 옛 도시가 있었던 곳에서 흙을 가져다 분석했는데 결과 기원전 2200년경에 약 300년 동안이나 아카드 북부의 도시에서 가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은 아카드 북부 지방에서 나타났던 이상한 현상도 설명해 주는데, 아카드 북부 지방에서 찾아낸 토기에는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갑자기 남부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카드 아까도 북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오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민 무리가 현재 이라크가 있는 남쪽으로 향했고,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서 물이 공급되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자 남부 도시는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고 음식과 물이 부족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기후가 변하고 비가 내리지 않자 모두 도시를 떠났고 부유한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고고학자 하비 웨이스 교수는 이것이 급격한 기후 변화가 한 문명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무너진 최초의 제국이 되는 셈입니다. 기후 변화는 아카드 제국 이외 다른 인류 역사에서도 그 흔적이 보이는데 바로 고대 문명인 마야 문명입니다. 보통 문명은 큰 강을 끼고 곡식을 키우기 좋은 넓은 평야 지대에서 발생해 왔지만 마야 문명은 독사와 독거미가 우글거리고 석기와 더위로 전염병이 생기기 쉬운 열대 밀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대 마야 사람들은 눈부신 문명을 이룩했는데 신전과 궁전 등을 돌을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 3천 개 이상이나 되는 대도시를 건설했으며 세계 최초로 숫자 0을 이해하고 사용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천문학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들은 1년을 365.24201이라 했는데, 이는 오늘날 발전된 과학으로 계산한 것과 불과 17.28초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먼 옛날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업적을 이룬 고대의 마야 문명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부터 오랫동안 발전하다가 900년경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너무 이상하여 고대 마야 사람들이 모두 외계로 가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기학이 발전하면서 마야 문명의 멸망에 대한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셴비제라는 사람은 인류의 과거를 이해하는 일은 기후학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고기우라는 도구를 역사 해석에 도입하면서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역사적 사실들이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2003년 스위스 치리히 공과대학의 지질학자인 게랄드 하우크 박사의 연구팀이 마야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원인은 기후 변화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야 문명이 크게 발전했던 멕시코 유칸탄 반도 근처의 바닷속 퇴적물을 조사했습니다. 바닷속 퇴적물에는 티타늄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티타늄은 아무 데서나 흔하게 발견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유칸타 반도의 땅에는 티타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유칸타 반도에 있던 티타늄이 비가 올 때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 쌓인 것입니다. 연구팀은 바다 퇴적물에서 티타늄의 양을 조사하여 유칸탄 반도에 내린 강수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0년부터 950년 사이에 쌓인 바다 퇴적물에서 티타늄의 양을 측정해 보았더니 결과 810년, 860년, 910년 경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를 포함해 100년 동안 유칸타 반도에 내린 비의 양은 그 어느 때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비가 적게 내린 데다 때때로 극심한 가뭄까지 닥쳤다면 당시 마야 상황은 매우 안 좋았을 것입니다. 하우크 박사는 이러한 가뭄으로 마야 문명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멸망을 설명했던 하우크 박사는 2007년 또다시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마야 문명과 같은 시기에 멸망했던 중국 당나라 역시 기후 변화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우크 박사 연구팀은 이번에도 퇴적물을 조사해 그 사실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것은 바닷속 퇴적물이 아니라 중국 남동쪽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호수인 뚱팅 호수의 퇴적물이었습니다. 이 퇴적물을 연구한 결과 마야의 비가 적게 내렸던 100년 동안 중국에서도 가뭄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마야 문명의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던 해에 중국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즉 810년, 860년, 그리고 910년경에는 중국도 땅이 말라붙는 가뭄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지구에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마야 문명과 중국의 당나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멸망한 것으로 보아 기후 변화가 나라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과 마야 문명, 그리고 당나라 외에도 오늘날 여러 문명이 기후 변화로 인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서 인도 지역의 하라판 문명과 아프리카의 호흡한 문명 등도 기후 변화의 또 다른 희생양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찬란히 빛났던 고대 문명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사회적인 사건과도 기후는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 중국과 미국, 영국의 과학자들은 공동으로 기후 변화가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1400년에서 19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과 그 기간 동안 일어난 기온의 변화를 곡선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온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에 맞춰서 전쟁이 발생하는 횟수도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급작스럽게 떨어지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기온이 따뜻해지면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추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따뜻할 때보다 두 배나 많다고 합니다. 추워지면 곡식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을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기록된 기후 변화 중에서 두 개의 시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따뜻한 간빙기인 중세의 온난기이고, 다른 하나는 추운 빙하기인 작은 빙하 시대입니다. 작은 빙하 시대는 빙하 시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간빙기 중에 잠깐 시원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지구 곳곳에 빙하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작은 빙하 시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두 기간 동안에는 1, 2도씨 정도 되는 약간의 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정도 소량의 변동도 인류 사회에 가혹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기후 변동이란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이 아닌 강수량과 폭풍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날씨 경향을 말합니다. 900년에서 1300년까지 중세 온난기 5세기 동안 유럽은 안정된 따뜻한 날씨였으며, 겨울이 몹시 춥거나 여름이 서늘하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폭풍이 닥치는 경우는 아주 가끔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수집한 온도 데이터와 역사 기록문을 비교하면 이 기간에는 전체로 따뜻했고 기후도 양호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름마다 황금빛 태양, 풍요로운 수확으로 꿈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은 고딕 성당에는 신에 대한 고귀한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건축가, 석수, 목수들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득한 높고 날씬한 창문, 세련되고 섬세하고 밝은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 장소의 모든 것은 은유적 재물이었습니다. 즉 신의 연총을 기대하면서 돌과 여러 재료로 지은 곡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하는 보상은 물론 풍부한 수확, 그것은 여전히 그의 해 먹고 사는 유럽의 작은 농민들에게는 선물 중의 선물이었습니다. 영국에는 포도밭이 번성했고, 북유럽인들은 그린란드와 레브라도까지 항해했습니다. 물론 식량 부족 사태도 있었고, 개간과 파종, 수확을 위한 때가 휘는 노동도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이라 할 만한 사태는 드물었습니다. 영주나 농부나 똑같이 신이 자신들에게 미소를 보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아일랜드 해안과 영국 그리고 나머지 유럽 지역을 침입한 바이킹족은 날씨가 좋은 덕택에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 북쪽과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결국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식민지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했고, 그린란드에서는 북미, 동부, 해안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약 1000년 전 그들이 세운 작은 마을 중 뉴펀들랜드 북쪽에 자리한 랑스 오메드는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마 이때 유럽인들은 곧 닥칠 작은 빙하 시대의 가혹함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세기가 막을 내리면서 중세의 온난기도 동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자료와 다른 기후 기록들을 보면 1300년에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19세기까지 낮은 온도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빙하 시대의 시작과 끝을 정확한 날짜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유럽이 무지 춥고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중대한 1600년에서 1800년까지라 주장하고 다른 기후학자들은 1600년에서 1800년을 작은 빙하 시대의 절정기로 지정하는데 전체 시기는 1300년에서 1850년까지로 인정합니다. 작은 빙하 시대는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추운 기간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작은 빙하 시대의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후과학은 상호 연결된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자신 있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빙하 시대에 접어들면서 태양의 활동량이 적어졌는데 이 시대의 역사 기록문이나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북대서양 지역의 기후가 악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캐나다 북극의 섬 지역에서는 이누이트족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340년대에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중간을 다니던 선원들이 빙하와 위험한 날씨를 피해 남쪽 방향의 긴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린란드에 자리를 잡았던 노르웨이 사람들은 환경이 악화되자 하나 둘씩 그린란드를 떠났습니다. 그린란드의 뮤에서 발굴한 해골을 보면 1500년에는 평균 인구마저 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나빠지면서 농사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음식 섭취도 부실해졌습니다. 독일의 해안 지역을 비롯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는 13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농업 토지가 거센 폭풍에 의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난기 중 알프스 산맥에 등장한 농가와 목장들이 빙하의 움직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중세의 경제적 쇠퇴나 굶주림, 흑사병과 같은 역사 속의 사건들이나 정치적인 변화의 모든 원인이 악화된 기후 때문이란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후는 그저 촉진하는 요인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빙하 시대와 같은 사건은 유럽 전체로 퍼졌기 때문에 기후가 유력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세기 초 유럽에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의 번영과 온화한 날씨 덕분에 유럽의 인구는 증가했고 대부분의 땅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춥고 습한 시기가 닥쳐 들판의 곡류가 썩거나 아예 자라지 않아 식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은 굶주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사회는 엉망이 되었는데 배고픈 농부들은 먹거리를 찾아 길거리를 배회했고 식인종에 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1320년대에는 유럽 곳곳에 텅빈 마을들이 종종 보였고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은 지금에 비해 반이었는데 이 모든 대혼란은 한 사람의 일생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후 악명 높은 흑사병이 이미 비틀거리고 있던 유럽을 강타했으며 이때 인구의 대다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4세기 초에는 그동안 유럽에서 성공한 봉건 제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는 지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대구는 대서양 지역에 사는 식단에서 아주 중요한 단백질 요소였는데 크기도 크고 영양가도 높아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카톨릭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붉은 고기는 상가하되 생선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생선은 사순절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대구는 가볍고 영양가 높고 냉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저장이 아주 쉬웠습니다. 작은 빙하 시대가 닥치기 훨씬 전 노르웨이 탐험가들은 원정을 떠날 때 소금에 절인 대구를 주된 식량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대구가 필수적이고 값비싼 상품으로 우뚝 서자 대구 어업은 확장되었고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빙하 시대가 문을 열었어도 대구 어업은 농작물이나 가축류처럼 계절마다 일어나는 예측 불허의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공급량이 언제나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변할 기세였습니다. 대구는 4도에서 7도 온도에서만 존속하는데 2도만 내려가도 발육이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쪽의 추운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해수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안타깝게도 작은 빙하 시대에 대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대서양의 북쪽 지역에 서서히 얼음이 얼기 시작하자 대구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에서 대구를 찾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또 노르웨이 해안에서 대구를 잡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구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바스크인이나 영국인,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대구 어업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나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먼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의 온난기가 바이킹을 서쪽 북미로 유인했듯이 작은 빙하 시대도 대구로 인해 유럽인들을 신세계로 유인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북해로 이동해 온 생선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난 맹렬한 폭풍에 의해 해안이 침수되었을 때 네덜란드에서는 바다 밑에 잠긴 땅을 되찾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큰 자급자족 농업은 사라졌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이때 특수화된 농업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작물을 키우는 농사가 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1700년대 후반의 추운 겨울 날씨와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이후의 식량 부족이 혁명에 불을 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 제국은 3세기부터 중앙 권력의 불안과 게르만족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결국 476년 게르만 용변 대장인 오도 아케르에 의해 멸망한 것이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기후변동이라고 브라이언 페이건이라는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기원전 1세기에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한 이후 로마 제국은 꾸준한 평창을 거듭했습니다. 제국의 역사상 최대의 영토에 달했던 2세기 초 트리안누스의 치세에는 게르마니아의 일부까지 손에 넣어 국경선이 지금의 라인강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이 번영을 누린 시기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지중해성 기후와 대류성 기후를 가늠하는 추이대가 북상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추이대는 두 가지 식물군 사이에 있는 매우 넓은 범위가 서로 겹쳐지는 점위지대로서 두 개의 식물군 사이의 점진적인 혼합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좁은 범위로 거의 경계선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자연 환경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의 온난기를 맞아 갈리아 속주에서는 식량의 자급은 물론 로마 주둔군을 위한 대량 생산도 가능했습니다. 토지를 매년 재분배하던 예전 켈트 시대의 토지 소유 제도 대신 사적 토지 소유 제도로 진일보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3세기 이후 로마 제국이 세력한 데는 영토 확장의 중단, 군인 황제의 등장, 끝없는 내전 등과 같은 역사적인 이유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북부의 게르만족이 발응한 탓이 큽니다. 추이대의 북상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게르만족에게도 중요한 발전의 촉매가 된 것입니다. 5세기에 추이대가 남하하면서 게르만족의 남하도 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은 유럽의 기후 변동과 거의 정확히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후는 역사만이 아니라 신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은 대홍수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홍수 설화는 중국, 인도, 유럽,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도교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자 신은 이 세상을 물로 벌주리라 결심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살려둘 생명들을 실게 한뒤 홍수를 일으킵니다. 세부적 내용은 다르지만 대홍수 설화가 세계 각지에 전해진다는 사실은 인류 문명사 초기에 그 모델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페이건 교수가 그 후보로 제시한 사건은 기원전 5600년에 지금의 흑해에서 일어난 대규모 기후 변동입니다. 지금은 바다지만 당시 흑해는 에웃시네라는 이름의 호수였습니다. 대홍수는 흑해가 호수에서 바다로 변한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옥시내는 원래 빙하가 물러간 자리에 생겨난 호수였습니다. 전 지구적 온난화에 따라 빙하가 멀리 북쪽으로 물러간 게 사태의 원인입니다. 빙하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자 호수는 수위가 점차 낮아졌고 온난화에 따라 지중해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에옥시내 호수의 수위가 지중해의 수위보다 150m나 낮아졌을 때 마침내 뚝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600년경 지중해의 물이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저지대를 흘러넘쳐 흑해로 들어갔습니다. 지중해와 흑해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는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2년간의 대홍수는 엄청난 규모로 미루어 고대 세계 각지에 퍼진 대홍수 이야기의 모태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수천 년 동안 민간에 구전되었을 것이고, 노아의 홍수 심판 역시 대대로 사람들의 입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과거의 기후 변화를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할 만한 기록은 불과 수백 년전 것부터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지역의 기록은 한 세기 정도 거슬러 갈수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수도사, 교구 목사, 심지어 고대 아시리아 필경사들이 남긴 관찰 기록도 일부 전하기는 하지만 1만 5천 년의 기후 변화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거의 대부분 나무의 나이테, 고대의 섭지와 늪지에서 나온 미세한 꽃가루, 빙하, 홍수, 바다 밑에서 채취한 심청 샘플에서 얻습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록들은 정확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인 기후 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세대 전의 기후학자들은 얼마 되지 않은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 광범위한 여러 지역의 식생 변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꽃가루 도표를 가지고 연구했으며, 부족한 자료는 빙하 침전물과 하천의 자갈청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충했습니다. 이 파편화된 기록들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기후에 관한 문명의 기록을 얻게 되었고, 기후 변동이 오랜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문명은 예고 없이 변하는 지질학적 영향을 받으며 그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듀란트의 이 말은 기후와 문명의 관계를 잘 표현한 말로 기후 변동이 농경이나 문명 같은 중대한 발전의 중요한 원인이라 보는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기후와 지질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환경 결정론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경계시하는 발상이었습니다. 기후가 문명 전체를 송두리째 핵심하거나 정복할 만큼 직접적이고 인과적으로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많은 학자들처럼 과거의 기후 변동점은 무시할 수 있다고 치부하는 것도 역시 옳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두란트의 말을 정명이나 하듯 아주 극단적인 기후들을 나타내는 곳이 많이 존재합니다. 약 1만 2천 년전 농경이 시작된 이래로 춥고 습하고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가 교대되는 주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농작물의 생산량과 다음 해에 파종할 씨앗의 양이었습니다. 약간의 가뭄이나 몇 차례의 폭우가 기아와 풍요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의 충분함이나 부족함은 한 유역에 국한된 현상이든 지역 전체에 관련된 현상이든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그 결과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도 척박한 곳에서 농사나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인구가 2억 명에 달하므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후는 언제나 인류 역사에 강력한 촉매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를 무시하면 인류 경험의 역동적인 배경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서남아시아의 큰 가뭄은 야생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을 촉진했고 사하라가 서서히 건조해진 탓에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나일강 유역으로 이동해 독특한 지배 이념을 발달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되고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 자연 앞에 취약성은 여전히 큽니다. 사이클론과 허리케인, 엘니뇨 등이 한번 지나가면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되고 잠복된 재앙들은 예전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는 더늘 수도 있겠지만,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농부들이 부지런히 유프라테스 강의 변덕을 이해하고 관계 수로에서 진흙을 치웠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역시 거대한 자연이란 힘 앞에 끊임없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기후와 역사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역사채널 이것으로 마칩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알지오 청취자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